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Deuteronomy chapter 12, verse 11 and 12.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가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양 옆에 앞뒤 분을 인사 아직 못 나눴는데요.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Greetings.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늘 하는 것처럼 혹시 전화의 볼륨이 줄어들지 않으셨으면 그 볼륨을 줄여주시고요.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준이는 저 뒤에 엄마 앞으로, 엄마 아빠한테 가자. 착하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세운 말씀에 대언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여러분의 목양을 책임진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의 진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일 발휘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와 한 마음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요, 오늘 주일은요,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예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셨어요? 마리아를 인정하셨어요? 아니면 마르다를 인정하셨어요? 마리아를 인정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그런 마리아 되길 원합니다. 많은 일이 있지만 모두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한 마리아를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각종의 아름다운 재물을 가지고 들고 와서 각종의 아름다운 예물을 들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뭐 번제물 또 십일조 희생물 거제 서원제 소원물 이런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곧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더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가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앞에서 뭐하며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가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곧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하고만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한 제사요 진정한 예배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남녀로서 주인이나 노비나 성직자나 비성직자나 모든 사람이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며 즐거워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때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요 그렇게 모두 함께 화목하며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갖는 그러한 성찬식도 그것이에요. 커뮤니온도 그거예요. 주님의 주신 살과 주님의 흘리신 그 피를 먹으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와 내가 하나 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신앙의 완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 그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때에, 화목할 때에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사이에 죄가 존재하면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이 곧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에, 모든 사람들과 그 사이에 서로의 죄가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제사를 하여 너의 가족과 심지어는 노비와 이런 천한 사람들까지, 더 자세히 읽으면 과부와 객과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받지 않겠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거제, 이 모든 것이 다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드리고 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넓적다리는 레위인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라고 명령하셨어요. 혼자 나오면 소용이 없다. 저는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새벽 예배 전후로 이 하늘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런 습관이 있냐면 말이죠. 우리 교회 파킹라스에 새벽에 딱 내리면 뭔가 머리 위에 가로등 하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스며시 이렇게 빛이 들어와. 싹 보면 그게 뭐냐면 엄청나게 밝은 달이에요. 털사가 그래봬도 도시인데 아니 세상에 달이 얼마나 밝은지 가로등이 내 머리 위에 뭐가 하나 세워졌나? 어디서 이렇게 강한 빛이 오지? 하고 저절로 저도 모르게 눈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는데 그게 그야말로 휘영청 밝은 달이더라는 것이. 달을 보면서 저는 뭐 갑자기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 있는 거 하니?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그 다음 뭐죠? 다 아시네. 달 그러면 여러분 다 나오죠. 예쁜들도 달들이 얼마나 밝았는지 달을 보고 노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달의 어떤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죠. 밝은 부분이 있고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림자처럼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 모습이 꼭 토끼가 떡방아 찢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어려서 저 달에는 토끼가 떡방아를 찢는다. 그런 어떤 동화도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저 유명한 시인 이태백이 달을 논일고 달을 노래한 그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다. 달 그러면 우리는 아주 수많은 그러한 추억과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즘 여러분의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달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 고대 중국에 한 두 나라가, 많은 나라 중에 나라가 있지만 한 두 나라가 서로 막 치열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곧 있으면 이 양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던 제3국의 어느 사람이 이 전쟁을 말리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나라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네 나라는 보름달같이 이렇게 크고 든든한 나라인데 아, 저렇게 초생딸같이 조그만 나라와 싸워서 뭘 하겠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최고인데, 당신의 나라가 강하고 당신의 나라가 큰데 굳이나 저 초생딸처럼 조그만 나라와 싸워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그 나라의 왕과 대신들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름달같이 크고 강하고 가득 찼고, 아, 저 나라는 초생딸같이 아이고 시시하고 별거 아니야? 뭐 그러면 좋지 뭐, 전쟁 안 해 하고 전쟁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싸움을 말려라는 거니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네 나라는 비록 내 저 나라에 가서는 초생딸과 같이 작은 나라라고 했지만 잘 생각해보라고, 보름달은 곧 있으면 진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이 꽉 찼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달이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나라는 비록 지금 초생딸같이 작은 나라여도 이젠 당신의 나라는 뜰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라고. 그 달이 점점점 커지시 당신의 나라는 떠오르는 나라, 점점 강해지는 나라,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될 건데 굳이나 전쟁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달랬더니, 오, 맞네 그래. 저 나라는 지는 나라, 우리나라는 뜨는 나라. 아, 기분 좋다. 그러고는 전쟁을 끝쳤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달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미 앞서서 제가 본문을 통해 얘기했듯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사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는데 어떤 직책을 주셨는고 하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주십니다. 심지어는 화목하게 해야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직분을 네가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의 직분을 뭐라고 여러분 부르시죠? 저의 직분이 뭐죠? 목사죠. 눈이 네 개라서 목사가 아니라 목양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해서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교사. 예, 의료 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의사.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책임지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직분을 뭐라고 그러죠? 집사.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공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화목사. 따라해봅니다. 화목사. 여러분이 여기에 목사가 아니든 집사가 아니든 어떤 직분이 없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건 뭐라고요? 화목사. 화요일날 있는 목사가 아니고요, 화해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 옛날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Civil War라고 그러죠? 막 전쟁을 하다가 소총수가 잡히고 나팔수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들의 형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총을 쏘는 이 소총수에게는 징역 5년, 그런데 나팔을 부는 나팔수한테는 징역 10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나팔수가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는 총도 안 쏘고 나팔만 불었는데 왜 나에게 두 배나 더블로 퍼니시먼트를 내게 주는 거냐 막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에서 하는 얘기가, 네 옆에 있는 애는 총만 썼지만 네가 나팔 부는 바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안 싸우려다가도 싸웠잖냐, 네 죄가 더 크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을 먹다가 자다가 뭐 딴 일 하고 있다가 나팔수가 저기 쳐들어간다고 빰빠라밤빰빰빰빰빰 이렇게 나팔을 불면 잠을 자다가 일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쉬다가 총을 들고 와서 막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총수보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형량이 더블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전쟁을 그치러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그치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새벽에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찬양하기를 평화의 왕이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할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물어본 인사가 뭐라고요? 평안하뇨였어요. 왜?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쟁을 그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직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사는 것 때문에 가만히 있던 자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싸우던 자들이 싸움을 멈추고 화해하지 않던 자들이 화해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화해하게 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평화의 왕으로 왔음을 영접하는 것이요, 인식하는 것이요, 그 삶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요, 그 삶에 순종하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권능이 없습니까?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아닐까,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들이 조금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화목하게 하는 그 기질이 유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유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질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에, 무심령들이 여러분과 저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에,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 화목하게 하는 데는 뭐 있어?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데는 뭐 있어? 이런 평가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유, 저 사람 성냥불이야. 여러분, 호주에 요즘 불이 100군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11살, 14살 먹은 소년 둘이 불을 낸 거예요. 여기저기에다가 사람이 타 죽고 수백 채의 집이 타고 말이죠. 엄청난 재산 손실을, 소방관들이 약 15개 지역인가요? 거기는 포기를 했대. 우리 못 꺼.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 타 죽었으니까. 젊은 소방관 그 어린아이를 놔두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말, 생각지 않은 말이 말이죠, 인생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하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났는지 주님의 화평을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사와 권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컬음을 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몇 가지를 더 드리려고 계속 그래요. 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모시고 살았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한 남자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자꾸만 발로 걷어차고 저리 가, 며느리는 내 남편인데 어머니 저리 가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고부간에 소위 말하는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집안이 바람잘 날이 없어요.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경험 안 하셔서 모를 거예요, 그게 뭔지. 어느 날 남편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시장에 가서 밤을 한 마리를 사와가지고는 와이프를 부릅니다.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왜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하고 어머니하고 싸우는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택해야 되겠는데 나는 당신을 택했어.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해야지 안 되겠어. 젊은 당신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눈을 뜨고 남편을 이렇게 봅니다. 이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나? 내 남편이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밤을 사왔는데 이 밤을 쪄서 어머니에게 먹여드리면 어머니가 이 밤을 먹고 살이 쪄서 고혈압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이고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보 이 밤을 열심히 쪄가지고 말이지 어머니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아주 예쁘게 공손한 말로 어머니 드세요 하고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 순진한 며느리가 밤을 그냥 정성껏 삶아가지고 매일같이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립니다. 어머니 밤 드세요 하고, 그전에는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던 며느리가 천사와 같은 음성으로 어머니 밤 드세요 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징그럽죠, 이해하십시오. 예, 때로 여러분도 가끔 제가 볼 때 징그럽게 할 때 있어요. 근데 근데 시어머니가 맨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그런데 날마다 며느리가 좋은 얼굴 웃는 얼굴로 맛있는 밤을 삶아다가 갖다 주니까 시어머니 마음에 자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몰라보고 미워했구나. 그러더니 이 며느리한테 이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살갑게 아들보다 더 잘해 그냥.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저 밤 갖다 버릴래요. 왜?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 그랬더니 나는 어머니가 저렇게 좋은 분인 줄 몰랐어요.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하기를 여보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깜짝,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밤 잡수었는데 밤 때문에 돌아가셨느냐고 막 우니까 아니 아니 당신을 미워하는 어머니가, 당신을 미워하는 어머니는 죽으셨어.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부활하셨어. 당신 역시도 어머니를 미워하던 당신은 죽었어. 그러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당신은 살았어. 그러니까 그 참 젊은 부인이 남편의 가슴을 때리면서 아잉 아잉 이러면서 너무 남편에게 고마워했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한 얘기가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어디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화평한지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악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서로 화평하지 못할까요? 그건 아주 말씀을 통해 아주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선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 악하기 때문에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인데, 화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을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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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백번을 외치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지라도, 목사든 집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심령 안에 무엇이 아직 있다는 것이에요? 악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과 저 안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치 못해서 수십 년 전, 수년 전의 일들을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 분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상처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아니요. 주님 앞에 용서치 못하는 것은, 그래서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죄요, 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라? 악에서 뭐해? 악에서 뭐하라? 떠나! 제가 너무 오늘 간절하니까 목소리가 다 뒤집히네요. 시편에 보니까 악인의 자리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근처도 가지 마. 흉내도 내지 마.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디사플린 하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그 마음에서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좋은 사람에게 잘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사람에게 잘하는 거야 악한 사람도 한다 이거예요. 나에게 좋은 사람, 내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남들이 악하다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를 쫓으라. 다 쫓아가야 돼요. 나의 길잡이로 알고, 나의 인생의 길잡이로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화평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를 구하고 쫓으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와의 화해치 못하고 화목치 못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그러한 시그널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강령을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주는 두 가지 강령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각종의 좋은 예물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너의 가족과 심지어 너의 노비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화평하며 제사할 때 그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앞에서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화목하는 것이 우리의 직책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늘 쫓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뭐라고요? 너희끼리 뭐하라고요? 화목하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하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말세에 대한 신학이 서로가 엇갈린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냐에 따라서 서로 엇갈려갖고 의견이 분분하면서 서로 싸우게 됐어요.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에 관한 문제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 때문에 싸웠어요. 너는 방언 은사 받았어? 나는 예언 은사 받았는데 내 게 더 좋아. 아니야, 내 게 더 좋아. 이러다 싸웠어요. 뭐 받았다가? 은사 받았다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은사 위에 덕을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좋은 것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화평함을 잊어버리고 화목함을 잊어버리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다가 교회가 양분되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교회의 고유의 힘을,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가장 뭐하며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옆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성도님들, 교우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혹 탐탁하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한번 해주세요. 어색해도. 나는 당신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나는 당신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네, 귀히 여깁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당신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당신을 너무나 귀히 여깁니다. 꼭 이럴 때 보면 부부간에는 안 해. 옆에 집사람하고는 잘하는데 부부간에는 안 해. 부부간에 했어요? 예. 우리 사모 어디 있어요? 나는 당신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피식거렸어요 지금? 그러신 분 없어요. 농담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화가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영감을 딱 받아갖고 예수님의 얼굴을 막 그리고 있었어요. 눈에서 그냥 광채가 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샥 그려나고 있어요. 이분이 손댄 것은요 세계적인 보물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소년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에 그분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하필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는 그 종이 걸려있는 이 캠퍼스를 발로 어떻게 그냥 걷어차게 됐네. 얘들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안 나요? 나지 당해는 하지 세상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대 역작을 그리고 있는데 얘들이 발로 걷어차고 이 그림이 엉망이 돼버렸어. 그래서 승진을 낸 거야. 예, 이 녀석들아, 세상에 내가 어떻게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캠퍼스를 걷어차갖고 영망을 만들어놔! 막 야단을 치고 막 애들이 존경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를 야단을 치니까 울며 불며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이렇게 다 캠퍼스를 갖고 와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주시는 그 영감, 그 인스피레이션을 따라서 드로잉을 하는 거예요. 막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막 머리카락은 어떻게, 헤어는 어떻게, 얼굴의 인상은 잘 떠오르던 예수님의 얼굴이 전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아무리 작은 아이지만, 처음 보는 아이지만 이 아이와 화해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떤 일도 주님 앞에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어요. 그래서는 그 아이를 막 쫓아나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그렇게 모르고 한 것인데 내가 이래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린 너에게 화를 냈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화해하자고 손을 이끌고는 자기 화실로 이끌고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면서 그렸는데 그때서야 그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아주 영감 있게 그려나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1907년도에 조선 땅에 그리고 저 평양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은 그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부흥의 운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 거 아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조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나는 선교사니까 하고 그냥 직업처럼 의무감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왔는데 저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 10년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전혀 전도도 안 되고 부흥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존경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정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는 그 다음날 교회 앞에 나가서 교인들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그노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회개를 하는 것.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그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나오는 선교사님들의 그 부르짖음에 감화 감동되어서 그 이 교인들이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서 자기가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 싸움한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예,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세계 선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평양 땅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양반이 말을 타고 전도를 하고 다니고 양반집 기수가 가마를 타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뭡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누구와 먼저 화해하라? 형제와 아직 화목하지 못한 자와 아직 화해하지 못한 자와 화평을 이루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배가 받음직한 예배가 되고 받음직한 예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심령의 상태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약 바르시지요? 약 드시지요? 가만 놔두지 않으시지요? 오늘이 은서와 민서 돌이에요. 근데 어제 은서 민서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하시다가 어딜 비셨어. 그래서 은서 민서 아빠를 불렀어요. 김 집사님 여기 와서 애들 엄마 치료 좀 해줘요. 아 그랬더니 뭐 그전에 괜찮아요 괜찮아 하시던 분이 남편이 손만 조금만 잡아도 아야야야야야야 이렇게만 해도 아야야야 그래서 내가 막 닭살이 돋아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서 약만 슥 주고 솔직히 너무 보기 좋았어요. 에,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상처를 놔뒀다가 파상풍이 되기도 하고 근육에 마비가 오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가끔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더 곪아서 더 나쁜 상처로 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은 과거에 착식해 준 어떤 남자분이 계신데 평생을 미워했대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분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마워하게 됐대요. 자기의 큰 상처를 줬지만 어쨌든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용서하고 지금은 축복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받음직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오늘 흘려듣지 마십시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만왕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놀라우신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돼도 됩니다. 성경을 100독을 해도 됩니다. 빠지지 않고 일주일 내내 예배를 와도 됩니다. 그러나 먼저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용기를 내셔서 혹시라도 그분이 안 받아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예배 드리기 먼저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응답 달라고 기도하기에 먼저 내가 어떤 직분을 받기에 먼저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부를 때에 은혜와 복과 역사는 우리 위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마음들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아직도 그래도요? 뭐 아예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두 마리가 살았대요. 그 둘이 서로 엄청 미워했대요. 아마도 전라도 금붕어, 경상도 금붕어였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이런 풍토는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이 금붕어들이 서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야말로 대판 싸웠어요. 그러다 결국 한 마리가 너무나 다쳐서 죽었습니다. 그의 이긴 금붕어가 그냥 좋은 거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 이 어항은 내 것이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얘도 얼마 있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심장마비? 너무 좋아서 막 들뜨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좁은 어항에 두 마리가 살았는데 한 마리가 죽어서 어항 밑에 들어가면서 썩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물이 썩었어요. 그래서 그 물에 산소가 없는 거예요. 결국 숨을 쉬지 못해서 붕어가 붕어 하다 죽었대요. 숨 쉬려고 붕어 하다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물으면, 아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대단하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물었대. 대단하다 교회인데.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 뭐할까 조심하라,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감당치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해하는 그 기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라 할지라도 물고 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고 물어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장작이 떨어져서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나요. 별로 그냥 스르스르 납니다. 그러나 장작을 포개놓고 불을 붙이면 그 불이 어떻죠? 엄청나게 타오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러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러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단체를 그러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여러분, 내 원수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어서 막 헤매. 그러면 대뜸 우리들 마음속에 나오는 건 뭐죠?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쟨 손해봤다. 출애굽기가 선포될 때 당시는 수천 년 전이죠. 소는 전재산이고 나귀는 자가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재산과 자가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수 거야. 원수의 소와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고 막 헤매.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과연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 잃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해라?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찾아줘라, 이런 얘기. 그리고 5절 말씀에 뭐예요? 너의 미워하는 나귀가 짐을 너무 싣고 가다가 넘어졌어. 그리고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꼴 좋다. 애들 말로 쌤통이다. 그리고는 막 스트레스가 막 풀려. 그냥 막 주름이 쫙 잡혀지는 것 같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사람 없어요? 아유, 그렇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뭐하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도와주라는 것이. 자,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의 아주 우리들의 못돼먹은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요. 원수가 잘못되면,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아이고 좋다 할 우리를 아시고 그를 오히려 도와주고 또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에게 참 마음 아프게 하신 분, 손을 이렇게 준 분이 잘못되더라도 그분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시고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입가의 미소를 싹 머물고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참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를 길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버스에서 되게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중에 목소리가 한 사람이 더 크면 한쪽이 조용할 텐데, 제가 옛날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남학생단 일고 한 8명이 여학생 하나 딱 거기 탔는데 애들이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 배지 다 있거든. 보니까 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 한 2,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차장 누나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만해! 저 이랬어요. 여러분 정말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 다음 장마자 걔들 다 내렸어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정말 오늘 아침도 걔 네 마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막 웅성거리는데 내가 맨 처음에 가! 그러니까 안 가요. 아, 얘들이 영어만 알지? 그래갖고 고! 막 이랬더니 그냥 다 도망가네. 거기 뭐 새 파트도 있고 나이 먹은 핏불도 있고 다 있더만. 제 도망가는 쥐한테 깍 소리를 지렸더니 쥐가 심장마비 내서 죽는 것에 봤다니까요. 그렇죠. 소리 지르게 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성으로 버스에서 서로 싸우니까 어떤 중령신사가 정거장에 딱 차가 멈추자마자 신경질에서 확 일어나면서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내렸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어우, 창피해. 죄송한 얘기인다면 작년인가요? 언젠가 한국의 그 감리교단에서 총회장님을 뽑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총회의 주제가 화목하자였어요. 그리고 세계 감리교회 그 모임이 모였는데 거기서도 주제가 화목하자였어요. 그리고 감리교회 모든 교회 대부분의 공과공부 주제가 뭐예요? 서로 화목하자였어요.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비단 감리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얼마 전에 침례교회도 대단했습니다. 어느 교단 할 것 없이 총회만 했다 하면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한인 남침례교회 이 총회는요, 남들이 다른 교단에서 구경을 와요. 총회하다가 갑자기 은퇴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모니카 불어줘요. 여러분 마음 푸세요 하고. 여러분 오세요. 와서 한번 보세요. 총회장님이 이제 중간에 이제 휴식 타임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시고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소변을 보시고 손도 안 씻고 손을 싹 내밀면서 근데 손을 딱 잡고 정 목사 특성 좀 해줘 중간에. 아, 찝찝해. 백아무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불렀더니 그날 총회 분위기가 아주 은혜로 했어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송을 했는데 누가 싸워? 여러분, 세상에 큰 싸움도 며칠 가면 없어져요. 사람들 귀에서 잊혀져요. 그러나 교회 작은 싸움 난 것만 해도 사람들은요, 대서특필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에서 싸웠다면요, 교회가 싸웠다고. 여러분, 교회는 화목하게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천국의 전진기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싸움, 나의 절제치 못함, 나의 허먹지 못함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지막지한 그러한 잘못이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한 100년 전에 일본이 조선을 점령했던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는 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종교적인 핍박을 가했는데 교회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을 했어요. 신사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 전에 일본의 천황한테 절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일본의 천황에게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허락하겠다, 예배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저는 그 단어를 없앴습니다만 한국교회 주보에 보면 묵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묵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묵도가 바로 그거예요. 묵도가, 이 묵도 시간이 뭐였냐면 천황한테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 전에. 그걸 모르고 교회들이 그냥 그 용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물론 뭐 소리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승화시켜 볼 수 있겠지만 원래 예배 맨 위에 무슨 순서가 있었죠? 묵도 순서가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게 일제의 잔재예요. 천황한테 기도하고 절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이것을 반대하다가 옥에 잡혀 들어가서 순교하신 목사님이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아무리 믿는 자라도 현실적인 걸 택해요. 95%의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어. 잠깐 눈 몇 번만 깜빡깜빡 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대부분의 교회와 교단들이 천황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교회와 그런 교회에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 부산에 유명한 고려파 있어요. 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이러고 뭐 고려파 외에 뭐 많은 어떤 교회들이 막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 교회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뭐 꼭 그렇게 빡빡하게 그래. 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이젠 대놓고 싸워. 장로교단이 갈라지고 감리교단이 갈라지고 막 교단마다 막 갈라지,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 때문에. 왜 신사참배를 했나? 회개하시오. 누구는 좋아서 했어. 교회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지. 회개해라. 아니 그것은 합리적인 일이다 하면서 막 분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 교단들이 100교단이 넘게 분할을 하고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렇게 5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한국 한반도에 뭐가 일어났죠? 유교전쟁이 터집니다. 한반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유교전쟁이 끝나고 교회들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았음에 교회가 교회끼리 싸웠구나. 아무리 신사참배를 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들을 정죄하는 사람을 또 정죄하고 하나님이 전혀 원하는 일을 안 했다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일치 운동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한국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무리 작은 다툼이라도 방축에 금이 가는 것처럼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치명적으로 가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내가 오라도, 아무리 내가 수고했어도,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피해를 입었어도 주께서 원하는 말만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강하다고 내가 더 옳다고 내가 더 피해가 입었다고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데에 온갖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싸움과 싸움 속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체계가 무너지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화목하여서 톱니바퀴가 서로 들고 나간 것이 서로 맞물려서 착착착착착착 모든 톱니바퀴가 돌아가 큰 배라도 움직이는 것처럼 서로가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되는 것은 진리 안에 긍휼함을 여기는 것이 있을 때 진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진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오묘한 조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찌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 뭘까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마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용서 못해요 나는 하다가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수만 개의 단어로 어떤 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여도 주님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화해하지 못하는 악에서 떠나십시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하고도 화목되기를 원하며 그걸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성령이 주신 지혜는 화평한 것을 주십니다.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말세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제해버리시는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칼을 거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손을 내밀고 하나가 되어 역사적인 날을 이루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숙한 교인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아 주님의 은혜되는 일만 늘 꿈꾸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